이사야서 41장 17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띔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다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권면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구속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회복해 줄게 라면서 또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이제 해주신 그 이유를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그 북한 사투리를 쓰시는 목사님은 이런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대로 흉내를 하면요,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사투리를 쓰셨던 목사님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세요. 팔레스틴의 그 황량한 땅에, 저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황량한 땅이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한편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기는 하지만 광야로 나가면 여기보다도 더 척박한 곳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 물리적으로도 그랬지만 또 이 다음에 지금 이 이사야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내다보면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피폐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으니까 이와 같은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갈급할 때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 있을 거다, 그것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40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41장이 들어오면서 그런 궁핍한 상황, 그런 피폐한 상황, 그런 지친 상황으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단어를 쓰면서 비유를 하시죠. 이 버러지 같은 인생아. 옛날 성경은 지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잖아요. 이 버러지 같은 인생아, 그러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피폐해져 있는 모습으로 살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궁핍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오늘 읽었던 그 17절 말씀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로 시작하잖아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 힙합에서 랩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라임, 그 월드 플레이라고 그러죠. 그 말놀이, 단어를 가지고 비슷하게 가사를 써나가는 것을 그게 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가 월드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님, 에비오님 그러면서 비슷한 단어를 두 개를 딱 갖다 붙여놓고 있는데 우리 이것을 번역한 어느 분이 번역하셨는지 모르지만 한글 성경에 가련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번역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피폐되어져 있는 상황이 물리적으로만 여러분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가 없이 읽다 보면 그래 내가 지금은 돈이 좀 쪼달리고 뭐 장사가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언젠간 하나님이 나 좀 잘 살게 해주시겠지 대박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만 적용을 해요. 그러면 너무 깊이가 없어요. 이 깊이는 어디까지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촉히 적셔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이 있잖아요. 요한 3서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너의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단순하게 돈, 건강, 자녀, 사업, 명예, 권력 이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만 적용하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것으로만 먼저 적용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촉히 적셔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가련하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너희들을 채워주고 너희들의 말을 들어줄 거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뭐 해야 돼요? 다시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너의 기도 들어줄 거야. 내가 너를 채워줄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은 뭔가 하면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상태에서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에 지금 자막을 올려놔 드렸는데요.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구도예요. 뭐라 그러냐면 물을 구하다, 물이 없다, 혀가 마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그들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하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혀가 마른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강조하는 건가 하면 물을 구하고 있지만 물이 없다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위로해주고 우리들을 회복시켜주고 우리들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물을 구하고 있는데 물이 없는 것처럼 혀가 말라가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전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혀가 말라가고 있지만 그런데 뭐라고 그럴 때요? 그때에 17절 끝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요 구도 지금 보고 계시죠? 이제 여기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중요하다고 지금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강조할까요? 내가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다를 강조할까요? 물론 두 개 다 중요해요. 우리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해야 돼요. 맞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참고 얼마나 기도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아, 내가 40일 차례를 했는데 아무렇게 달라진 게 없어. 내가 금식 기도를 했는데 바뀌는 게 없어. 라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강조하게 돼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거리고 여기서 우리의 신앙은 뒷걸음질 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기다리고 참는 것 성도들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제 한 단계 좀 넘어섭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 안 보셨죠? 제가 글자 빼먹고 읽었어요.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니라. 뭐 빼먹었을까요? 나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꺼지지 않는 덤불, 그 불,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잖아요. 근데 꺼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누가 나를 보냈냐고 했을 때 내가 당신을 무엇이라고 소개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던 바로 그 I am이에요. 여기서 나 여호와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나를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예요. 이사야서 6장 8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상 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게 지금 이사야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냐, 누구를 강조해?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가느냐보다도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내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라스베가스를 왔죠. 18년 전에. 그러나 내가 보냄을 받아서 여기 온 사람이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나의 이야기는, 정 목사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예, 중요합니다. 학생들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대학교를 가고 무엇을 전공하고, 예, 중요합니다. 어떤 디그리를 받고 어떤 라이센스를 받고,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사야는 이 이사야서에서 그런 것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응답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샘의 근원이십니다. 18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결국엔 같은 말이거든요. 강을 내다, 샘을 내다, 못이 되게 하겠다, 샘 근원이 되게 겠다. 그래서 제가 샘 근원이라는 말로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물을 찾는데 물이 없다 그랬죠. 제 혀가 마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 물의 근원이 되어 줄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들 생각에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들 생각에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들 생각에 조금 더 사업이, 하나님 나 뭐 떼돈 벌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내 스스로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주 근원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요, 정말 글을 잘 써요. 정말 정말 잘 써요. 같은 내용인데 다른 단어로 써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이 단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단어를 쓰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알아들어요. 그들의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단어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눈이 없어요. 라스베가스에 눈이 없는데 여러분 눈 보고 싶잖아요. 저는 가끔씩 눈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눈 보고 싶으면 아니 뭐 저기 LA 빅별까지 가야 되고 저쪽에 유타 어디까지 가야 되고 이러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이 툭 하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은. 마운트 찰스턴이요. 찰스턴 산에 가세요. 그러면 우리 다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우리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쉬운 단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디에서 살고 있고 어디로 가든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상태든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채워주실 수 있고 우리의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가 더 있어요. 19절에 가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은 갈급할 때에 응답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8절에서는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 이런 단어를 썼다면 19절에 가서는요 나무 이름이 나와요. 저한테 이런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나무를 잘 몰라요. 그런데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남나무 거기 이제 광야에 그렇게 심는데요. 사막에 가서는 잣나무, 소나무, 황향목을 둔대요. 전 황향목이라는 것도 사실은 잘 몰라요. 이사야서를 읽을 때만 난 알아 이게 그런가 보다 그래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나무를 심어요. 사막에 나무를 심어요. 이 나무들은 저는 잘 모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흔한 나무예요. 우리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뭐 소나무 제가 소나무는 알아요, 제가. 그리고 동백 꽃 뭐 이런 거 제가 조금은 알아요. 예? 그 정도면 많이 알잖아요. 그 뭐 그 정도는 아니까 저한테 설명을 하려면 소나무, 무궁화, 동백꽃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황폐해져 있는 광야에 나무를 심어요.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두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늘 생겨요, 안 생겨요? 그늘 생기죠. 이게 회복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는 것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놓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의 가정이 피폐해졌어요. 우리들의 경제적인 모습이 피폐해졌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너무나도 아프게 살아가고 있어요. 메마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가 너 안 버릴게. 왜냐하면 나는 너를 회복시키는 자야. 그러면 영적인 건 어떨까요? 영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델리치라고 하는 오래된 그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제가 이거는 동의하는 건 아닌데 이분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무가 7가지 나무 이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하나님께서 7중 7겹으로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끔은 쓸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게 뭐 어떻게 표현을 저는 잘 못하겠어요.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어디까지 회복을 시켜 주실까요? 궁극적으로는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나무가 빼곡히 있었고 과실나무가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어요. 에덴 동산이 망가진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망가졌어요. 우리로 하여금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 말고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그 새로운 에덴 동산에 풍성함이 있잖아요. 회복함이 있잖아요. 완벽함이 있잖아요. 푸르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새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하늘에 앉혀져 있다. 이미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왜 약속을 지키실까? 아,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성경 전체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다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를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여 주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하는 이유는 일단 20절에서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라. 그들로 하여금 듣도록 해라. 보게 해라. 깨닫게 하라. 생각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물리적이잖아요. 우리가 한 단계 뛰어넘자고 그랬죠. 그 한 단계 뛰어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성경을 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주 너무나 중요한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창조하신 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거룩한 이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설명 안 할게요. 근데 맨 마지막에 네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알며, 함께하다, 헤아리다, 깨달으리다. 이 네 가지의 동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절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맨 뒤에 네 개의 동사가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으로 가면 앞에 나와요. That they may see and know, may consider and understand together. 그 앞에 나오고 나서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동사가 네 가지가 있는데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이 정말 알기를 원해서 아예 자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을 할게요. 보다, 알다, 헤아리다, 깨닫다 네 개 동사거든요. 이 네 개 동사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가 안 됐으니까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이 이것을 계속 진행하도록 해라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 이것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다를 좀 큰 글자로 써놨죠. 뜻은 뭐냐면 사람들은 사막이 물로 촉촉히 젖은 장이 될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알다는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사역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헤아리다라는 말은 consider, 생각하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가. 세상에 앞뒤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것의 의미를 깨닫게 돼. 아,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알게 하고 헤아리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멈춰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도대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으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다 믿으시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헤아리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